목적 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용어는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적 전치라고 명명합니다. 이 전치란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Transposition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옮기는 것,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것을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목적 전치가 자주 발견되는 곳이 정치 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살피는 것이 1차적인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고요. 정권 쟁탈만이 정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의 목적 전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과 정치가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이 뒤바뀐 것이죠. 제가 대학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법대에 들어왔으니까 법관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석으로 입학한 것이 알려져서 과외비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영문과 후배도 과외 몇 달 만에 차를 샀어요. 그만큼 과외를 열심히 뛰면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과외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젊은 나이에 돈맛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사법고시를 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과외에만 집중을 하다가 결국 졸업한 다음에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은 어디까지나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만 벌면 되는데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법관의 꿈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단이 되어야 될 돈이 목적이 된 목적 전치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늘 고백하듯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목적이 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보화를 쌓느라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후반부 결론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처신을 했어요. 불의했지만 그의 행위는 지혜로웠다라고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 부분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목적 전치의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불의의 재물, 즉 돈은 수단입니다. 이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비유에 의하면 돈을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줄여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산 거예요. 돈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된 다음에도 자신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까름을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9절 하반부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밥벌이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하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들이,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가 된 그들이 너희를, 불의한 청지기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eternal dwe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영원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터널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영원에까지 그렇게 확대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는 문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이 한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 것이 15장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15장에서 나오는 그 문맥이 오늘 본문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함을 비난한 것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쿠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왜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군지 시대 상황 가운데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의 비유가 더 명확해지고 영원한 처소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파견 총독을 통해서 식민지 땅을 다스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왕을 인정해주면서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예죠. 분봉왕 헤롯이 그렇게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그 땅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제일 큰 핫 이슈가 뭐였냐면 세금 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금 징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정해진 세금만 받으면 그뿐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시무시한 일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리들의 착복이 엄청났던 것이죠. 로마 정부에서 100불의 세금을 거두러가면 300불의 세금을 매겨서 200불을 세리들이 그렇게 먹어치웠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보다 친일파 앞자기가 더 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로마 황제보다 그 앞잡이 노릇이라는 세리들이 더 미웠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리들의 이 중간 착복이 너무 심할 경우,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착복을 할 경우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면 로마 총독이 그 세리를 교체하곤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 되죠? 세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 정황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은 세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로마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것이죠. 이때 세리가 결단을 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결단을 하죠. 어떻게 결단을 하죠? 고민하던 세리는 더 이상 세금을 떼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거둡니다. 과하게 거두던 것을 줄여서 정직하게 거둡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의 원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러한 세리를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친구로 삼아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끼워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처럼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악가름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계가 보장이 되었고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는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참된 것을 맡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영원한 처소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시적인 삶,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영적 청지기로서의 천국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 영원한 천국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남의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영원하고 참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세리들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크레딧을 쌓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영원하고 참된 것을 맡길 자격이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영주할 처소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일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곧 일에서 잘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탐욕스럽게 세금을 더 착복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돈을 더 모아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죠?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죠. 돈을 가지고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위기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빛의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함을 성경은 도전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집의 하인은 그 집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이 13절 하반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적 전체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수단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출세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 나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유용한 존재로, 유스풀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크리스천 신문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11조 논쟁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곤 하는데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헌금도 교회에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으로, 그것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10분의 1이든, 그 이상이든, 그 이하이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해서 하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어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돈을 탐한다고 비난받던 세리들은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혜롭게 돈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탕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시작인 누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돈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사용해서 자신의 앞가름을 했습니다.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했어요. 돈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사가 뒤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사가 꼬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과 수단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사와 인생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이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이죠. 사회학에서 목적 전치를 사회 병리 현상으로 규정합니다. 사회학에서 목적과 수단이 바뀔 때 사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수단을 제대로 설정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수단이 뭔지를 구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십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돈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목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 정치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 뉴스의 대부분은 목적 전치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을 위해 배신을 하고 돈을 위해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로웠습니다. 돈을 활용해서 인심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돈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오늘 말씀이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나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적 전치의 삶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